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또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하면서 여러 번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또 여러 기착지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부당한 재판들을 받으면서 2년 넘게 부당하게 구금당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엔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을 만나고 또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서 11절에 보면 석 달을 지난 것 같아요. 결국 겨울을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로 출항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다 지명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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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구나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서 또 우리는 뭐 이탈리아 지도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수라구사는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장화 모양으로 이태리가 있고 그 맨 밑쪽에 시칠리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태리 맨 밑에. 요 이제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에 있다가 여기서 사흘을 머물렀고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이 레기온은 아까 말씀드린 장화 모양 이태리 본토의 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칠리 섬에서 바다를 타고 이탈리아 본토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냈고 남풍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때도 이제 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기온은 남부라면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태리 본토에서 이제 중간쯤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보디올까지 온 다음에 여기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여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그래도 바울이 혜택을 받아서 또 호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이래 동안이나 그래도 함께 머무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그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뜻하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래서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속도로처럼 길을 잘 뚫어놨거든요. 아주 직선으로 쫙쫙 뻗는 길들을 해놓았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약 한 60km쯤 되는 곳에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한 10km 더 올라가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은 흔히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삼관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쉬지 않고 쭉 올라가면 이제 하루면 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마 보디올에 온 다음부터는 13절 끝에 나오는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뭐 그런 여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성도들이 환영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잡으면 뭐 한 45km, 그 다음에 뭐 길게 잡으면 한 60km, 여하튼 한 5, 6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맨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탐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글을 쓴다고 하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잖아요. 그들이 반가웠다. 그들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왔는데 지금 마중 나온 사람들이 조금 이따 같이 순교할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사소한 하나의 사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통째로 임하고 이걸 목격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뭔가 조그마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보고 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주님도 여기까지 마중을 나오지 않으셨을까 바울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설교해놨던 걸 보았더니만 뭐 우리가 누군가를 어디까지 멀리 마중을 나가봤는가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아봤는가 누가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또 나를 마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마중 나오는 걸 경험해봤는가 뭐 등등 막 써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합당하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이 바울이 이제 마음가에 확신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관련된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잘 정돈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꼭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작정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아, 누군가 이민바람이 불었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든 이민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민바람을 막을 재간이 없다. 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유학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꼭 유학을 가고 만다. 또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목사가 뭐 개척바람이 불었다. 그럼 막을 재간이 없다. 꼭 개척하고야 말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푼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서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로마까지 가겠다고 할까. 근데 바울이 로마를 가겠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로마를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지금 로마로 옵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강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럴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성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사도행전 읽을 때는 그냥 쓱쓱쓱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서 재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더디게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로마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재판도 세 번이나 받았잖아요. 총독이 바뀌는데도 이게 판결이 안 나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가둬두고 2년, 3년 시간을 묵히고 썩히는 출발에서는 풍랑 만나서 바다에서 다 물고기 밥이 될 뻔한 그런 지경들을 만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지경을 만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가끔 무수개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정상적으로 살고 평안하게 산 사람은 누가 있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다 고난을 당했던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 더디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손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이나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나와서는 그냥 개인적인 생활할 때 40년이나 시간을 더 묵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나 돼서 부르셨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우스개 같은 농담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었지만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죠? 저는 절대로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40년 못 기다립니다. 40년 연단하신다고 하면 나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같이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과 밥을 먹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전병훈 목사님이 뜨고 젊은 목사님들 중에 부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들 염려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일찍 뜨거나 너무 자꾸 젊은 시절에 크게 쓰임을 받으면 교만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자가 만약에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몇 살부터 좀 부흥을 하거나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히 얘기하시더라고요. 60?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만약 주님께서 더디더디 인도하셔서 60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이미 60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60? 이게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10대 부름 받았지만 10수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10수년 동안 말씀 연구하고 또 사역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더디 간다 더디. 하나님께서 정말 무기적 버리신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은 더디 이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나와요. 바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그리고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로마에 오기까지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자기 자신도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참 주님 앞에 합당한 담대한 마음도 또 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막 무지막지한 그런 용맹스러움 이런 걸 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담대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교하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까지 불러주신 것처럼 또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 새로운 담대함도 주시는 분도 주님,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사실 로마에서 했던 일은 상당한 뭐 상세한 기록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주님이 인도하셨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결국 바울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바울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 과정 속에 하나였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 생각하면서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셨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가 그곳에서 감당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을 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참 아골골짜기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듣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 늘 관심이 가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